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옆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젊은 시절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산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그만 실증이 나서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계곡의 어느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바위 위에다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태백이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려고 하네. 아니,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되겠습니까?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될 수 있지. 이 말은 들은 이태백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자성어 마부 작침이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아마 한자가 나올 줄 압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됩니다. 셀 앞에 마는 가는 것이고 부는 도끼, 작은 만드는 행위, 침은 바늘,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라는 마부작침의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이태백은 후에 시선이라고 불려지죠. 시선은 시적 감각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줄로 압니다. 얼마나 시가 절로 흘러나왔는지 현재 약 1100여 수의 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태백을 시선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노파의 말 때문이었죠.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부작침의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이태백 못지않은 삶의 좌취를 남기게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시선은 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은 이태백보다 더 놀라운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이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부작침과 지상명령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거 어렵게 보이죠.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바위에 갈면은 바늘이 될 줄 압니다. 반면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들었겠습니까? 이때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40일 동안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매일 다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곧 부활의 주님께서 로마군을 무찔러 주실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뵐 때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큰 일을 벌이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가서. 전 세계로 가는 것까지도 그대로 참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였겠습니까? 그저 가장 쉽게 비교해 보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초라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보다는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연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한 발자국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실까요? 아니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시려면은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실 때 이스라엘 밖으로도 좀 데려 나가 보셨어야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번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그것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본 것이 이들의 단기 선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단기 선교단을 도미니카 공화국과 프랑스에 파송하는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외 경험이 전무한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원어 헬라어로는 갈라진다는 것은 스키조인데 스키조 하면은 의학하신 분들 쉽게 생각이 나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 정신이 갈라진 현상, 찢어진 현상의 병을 정신분열이라 하는데 이것이 스키조프레니아. 그런데 하늘이 스키조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키조. 하늘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문은 열리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닫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당신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당신의 세례를 통하여 찢어진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0절 봉독해드리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제자들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촌뜨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국에는 나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훤히 뚫린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외국어도 모르고 외국에 한 발도 내디딘 적이 없어도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늘의 찢어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하늘 사이로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외국에 다니는 경험이 있는 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오고 가는 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찢어진 하늘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미니까 열둘 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 자들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오고 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민족을 제자 삼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태백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태백은 도끼가 바늘이 되게 하는 노파의 지혜를 통하여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주님 안에서 하늘이 찢어진 것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사이로 내려오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태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내렸습니다. 그 후 하늘이 다시 닫혀졌을까요? 하늘은 찢어졌기 때문에 닫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이 망가졌습니다. 보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찢어진 채 하늘은 갈라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해도 우리는 하늘의 세계는 언제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감히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SBS에서 방영하는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어느 달인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달인은 스스로 옥탐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달인이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본 후 산책을 하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집사람으로부터 옥탐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잃어버리는 고양이를 찾아주는 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잃어버린 고양이를 이렇게 잘 찾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달인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나서 유튜브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고양이를 찾아주면 주인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 전국 방방곡곡으로 연락만 오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실 때 저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새롭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옥탐정은 잃어버린 고양이 때문에 우는 많은 주인들의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현재 나이 40인데 자기도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고양이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청각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50m 거리에 있는 항아리에 숨어있는 고양이 소리도 감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달인이 되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잃어버린 고양이를 사랑하며 찾고 헤매었기에 이런 달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잃어버린 자신의 고양이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모든 잃어버린 고양이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달인의 이야기를 통해 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간 하늘이 찢어져 있어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기에 아직도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되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지만 하늘은 찢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찢어져 있지 않기에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옥탐정은 잃어버린 고양이들을 향해 마음이 찢어져 있기에 그는 50m 밖에 있는 고양이의 움직임까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옥탐정의 레이더에는 50m 밖에 있는 잃어버린 고양이가 걸려지는데 우리들의 레이더에 걸려있는 잃어버린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찢겨져 있지 않기에 우리들의 레이더에는 어느 잃어버린 영혼도 잡혀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주님의 세례와 함께 하늘도 찢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며 찢겨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도 어느덧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찢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가깝게는 보스턴, 애리조나, 멀리는 프랑스 도미니카 공화국. 힘들 때마다 찢겨진 하늘 위를 바라보십시다.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골든 맥스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두어와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힌두교 수도승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도승을 찾아가 힌디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이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지역에서 당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힌디어를 가르치면 힌두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맥스웰 선교사님은 인도인들을 향해 마음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잃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맥스웰 선교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찢겨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심을 통하여 하늘을 찢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마음껏 열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찢어주셔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의 마음이 이웃으로 향하여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찢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귀한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며 최고의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령 강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